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이한 해의 마지막에 주의 첫날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환경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경배자로, 전능하신 분을 경배하는 자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그 구절에 따라서 제가 오늘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하는 제목입니다. 올한 해에도 어김없이 마지막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갔는지 그야말로 하는 사이에 한 해가 다 가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끝이 난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월 말경에 시작된 이 이제 코로나 역병, 처음에 이제 우한 폐렴으로 부르던 그 역병으로 인해서 전 국가가 또전 세계가 이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동안 한 번도 평생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마치 이 연료로 이렇게 구동되는 어떤 엔진이 연료가 다 떨어져 갈 때, 이렇게 푸드득, 푸드득 거리다가 몇번 푸드득, 푸드득 거리고 조금 작동되는 것 같다가 다시 푸드득 거리다 꺼지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부분에 저희가 참다 다다라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계까지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서 오늘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늘 끝이라는 단어를 좀더 되새기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치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째 날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을 거쳐서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안식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끝, 끝부분을 좀더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관해서 말씀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이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경주 또는 경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우리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간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을 우리가 떨쳐버리면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주, 경기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시작하면 영원히 그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경주, 경기의 특징은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시작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 그것은 끝나고 나서 받는 상을 위한 것입니다. 경주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시작의 목적은 끝에 있고 그 끝에는 바로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달리는 것의 목적은 마지막 끝부분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에도 끝을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unto the end, end 그 끝까지, 끝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의 경주에도 끝이 있고 인류 역사 전체의 경주에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끝이 있고 그 끝에 결산과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이 끝에 대해서 또 끝에 있을 어떤 결산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므나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그때 자기 중 10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10문화씩을 건네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맡은 것을 관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포도원을 세 주고 떠난 그 집주인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 놓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때가 되었을 때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원리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농부시죠? 농부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있고, 소출이 날 때는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이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쉽게 목숨을 끊지도 않을 것이고 또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면서 정말 그 마지막 끝에 있을 결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람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말씀이 믿어진다고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둘 중에 하나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불리는 심판대이고 다른 하나는 크고 흰 왕좌 심판대라고 불리는 심판석입니다. 이둘 사이에는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보상을 위한 심판석입니다.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고 흰 왕좌 심판석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었던 그 사람이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 영원한 수치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치와 치욕으로 가득 찬 그런 심판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경주의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5절에서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분은 경주의 심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관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그렇다더라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믿겨지는, 믿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에 예, 모든 사람의 그 경주에 합당하게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이라면 사실은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저는 뭘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실수로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께서 공정한 심판자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일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기록으로 유지 보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의 수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 안에, 자신의 어떤 구원의 확신 안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은 시작인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은 그것은 그야말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성도들에 대한 섬김,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제의 친절, 형제의 우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냐? 형제들을 섬긴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 마음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형제들을 기꺼이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지체를 섬기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섬김 안에 지체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고 지체에 대한 친절한 말이 있는 것이고 지체를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체의 마음과 다를 때, 내 원함이 지체의 원함과 다를 때,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지체의 입장을 더 존중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형제들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다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원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지요. 정치적인 견해들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나를 고집하게 되면,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옳음을 고집하게 되면 형제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조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는데 형제를 잃어버렸다면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내 나름대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형제가, 생각이 맞지 않는 형제가,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가 그것에 상처받고 떠나게 되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긴 그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섬겼다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하면 그럼 내가 섬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만족이죠. 우리 실수하기 쉬운 게 그 부분이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실수하기 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한다고 뒷바라지하고 다 했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 만족이었어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 대리만족, 결국은 자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글퍼지죠. 그럴 때에는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왔고 또 지금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보상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주를 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끝에 가서 그 경주를 끝내고 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경주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보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도 그 보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본의 아니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올해 굉장히 많은 욕을 딴 때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 코로나 역병의 확산의 주범자라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주위에서 이렇게 다 나를 피하고 눈을 흘기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1년을 겪었습니다. 물론 진실되지 못한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잘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것은 성도들에 대한 핍박입니다. 누가 이 프레임을 짰는지, 그 프레임을 짠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교회에 대한 핍박, 성도에 대한 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의 모임에서 우리를 따돌리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미워하게 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라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각자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뭔가를 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쌓고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것이고 그날에 그것이 밝히 드러날 터인데 불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주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쌓는 것, 집을 세우는 것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불을 견디지 못하면 보상의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아,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충분한 보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게 될 때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붙잡아야 우리 안에 소망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을 종결하는 맨 마지막 장에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까웠는데 왜 또 뭐 지금 그때 가까웠다 그랬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이미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이미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일부는 AD 1000년대, AD 1500년대, AD 2000년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의 일부는 대환난 기간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의 일부는 천년왕국 기간을 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속됩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의한 자를 돌이키게 하고 더러운 자를 깨끗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하다, 그대로 둬라.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더 이상 그들에게 너희가 아쉬운 그런 태도로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비가 밤낮으로 40일간을 쏟아내리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아쉬운 말을 했겠습니까? 곧 비가 올 거야. 곧 홍수가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야. 얼마나 많이 정말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초청했겠습니까? 내 말을 믿고 너도 방주로 같이 들어가자.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이 끝까지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충분하게 줄 보상을 하나님이 쌓아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의 끝에 반드시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 최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갖는 긍정적 마인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고 하셨고, 인내는 체험을 이룬다고 하셨고, 체험이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한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부지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약속들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 그렇죠? 그리고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라. 형제님들 중에 혹시 그 군대에서 훈련 받으실 때 봉체조 해본 분들이 있나 모르시겠습니다. 봉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그 통나무 같은 거죠. 그것을 일렬로 쭉 서갖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다고 자기는 이렇게 그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이 그두 배의 그 힘을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 성도가 동일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불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열심을 내고 동일하게 그 골인점에 도착했을 때 풍성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 서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르도록,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쳐 있으면, 한 지체가 지쳐 있으면 격려해서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나만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끝맺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끝맺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정말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런 심판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변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거 진리 맞지요? 진리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것도 진리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끝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 전체의 끝이 정말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신이 행한 것에 따른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그 사랑의 수고를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좋은 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좋은 일 맞습니다. 그것도 다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신다고 하시냐? 우리가 성도들에게 행한 일,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행한 일들,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지, 이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십시다.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고 지체를 세우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시간을 아끼십시다. 마지막까지 열심을 내십시다. 게으르지 마십시다.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다 같이 이르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였는데 이것도 동일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